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여 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남편이 믿음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는 많은 여성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여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남편들은 여전히 불신자로 남아있는 상태에 있었던 그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같아도 수준이 다르면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불신 남편일 경우 아내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오랜 기간 동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있고 또 소수이긴 하지만 남편이 신자이긴 하지만 아내가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 남편과 믿지 않는 불신 아내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 배우자를 주께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최근 들어와서 제가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교회 개척 초기에는 믿지 않는 남편들을 만나기도 하고 권면도 했는데 교회 인수가 많아지고 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핑계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큰 자책하는 마음, 책임감이 생겼고 적어도 교회가 그런 일에 공적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심방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더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충고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믿지 아니하는 불신 남편이 믿는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면 역시 남편을 버리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물론이거니와 사도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근본적으로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가나안 여자를 가까이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족속과 가까이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런 사실을 아는 자로서 특별히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처럼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결의하여 밭을 갈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이런 경우와는 달리 즉 불신 결혼을 한 경우와는 달리 결혼한 두 사람이 불신 상태에 있다가 어느 한편 배우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믿는 반면 다른 한 배우자가 믿지 않게 될 때 부부 생활이 순탄할 리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붕 아래서 한 이불 덮고 산다는 것 이외에 정서적이고 영적인 교감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우자가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한편 배우자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또 믿는 한 배우자의 신앙이 더 돈독해질수록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달라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견지하고 있으면 어그러진 부분들도 아기가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차이 나는 부분들도 조율이 되지만 그러나 취미생활도 갖고 다른 것이 아무리 같아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수준과 내용의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없거니와 아예 견지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다르면 두 사람 간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 남편이요 아니라고 해도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먼저는 헤어지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혼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한 사람이 믿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이런 경우 상정에서 결코 갈라서서는 안 된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가 하면 믿지 않는 불신 남편, 불신 아내가 구원 얻게 되는 믿는 아내 때문에, 믿는 남편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되면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객이 전도되어서 믿지 않냐 남편, 믿지 않냐 아내를 따라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 경우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걸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가게 된다라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거룩한 존재였죠. 그래서 제사장이 들고 와서 사용하는 그릇마다 거룩해졌는데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그릇이 본질적으로 다른 그릇보다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거룩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죠. 구별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식물들이 다 깨끗한데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했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은 자를 가리켜 거룩하게 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 그 당장 본성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래서 그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감화 감동시키시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7장 16절이죠.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을 언급 염두에 두고 걸어가게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무조건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믿게 되는 일들 그리고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믿게 되는 일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간수장 같은 경우 그가 믿어서 온 가족이 믿고 세례받았죠.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 그 다음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에 각각 그 한 사람이 믿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믿게 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 가능성을 성경은 상정하고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될 책임이 믿는 배우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경우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경우만 아니라 또 혹은 믿지 않는 아내를 둔 경우만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의 수준에 산화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한 배우자, 아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던 이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계시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믿지 않는 불신 배우자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그 다음에 믿는 배우자의 신앙이 더 강할수록 이전에 좋았던 관계가 급속도로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가정 중심이었고 남편밖에 모르고 자식밖에 몰랐던 그런 아내가 주일날 공예배 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구역 모임도 나가기 시작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과 관련해서 외출이 잦아지고 이렇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이런 구도와 패턴을 만드는 것을 극히 꺼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생길 여지는 뭐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교회당에 출입하는 경우들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고 그리하여 남편이나 자녀로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정에 매우 소홀해진다. 남편이나 혹은 자녀로서 볼 때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아내가 나에 대해서 매우 소홀히 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신앙 활동의 시간을 내기보다 남편을 내조하는 일과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일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 일치, 참된 복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도 살펴봤는데 여기 보니까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을 둔 믿는 아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예는 앞서 제가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7장에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지만 불신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 얼마나 구태의연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고리타분한 권면처럼 느껴지겠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는 이 성경적인 여성상에 대한 가르침은 여성에게 불리하고 심지어 여성을 억압하기까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여성상의 전체적인 모습은 요즘처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나가서 때로는 남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기도 하고 남편보다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을 드러내기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 가정에 헌신하라 라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이런 여성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가? 이거 인권탄압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처럼 여성을 무시하고 심지어 억압하기까지 하는가? 성경은 과연 그러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고 그러니 우월한 남성에게 여성은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서신을 써 보낼 때 그 당시 문화적 상황은 흔히 그레코로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에 비하여 여자는 중요도와 가치 면에서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본성적으로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 그래서 남성이 지배하는 자이고 여성이 지배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로라는 사람은 뱀이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속아 넘어가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 부드러움 때문에 진리를 닮은 그럴듯한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여성이 생리적으로 남자보다 열등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순복하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순복하라라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레고로마 시대에 여성은 남성보다 가치가 없고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그래서 2등 시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아내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는 이 일은 그 당시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그 당시 교육과 가르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연설이 행해지는 그 장소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공짜로 행해지는 연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동의에서 공지사항이 전달되는 이런 내용을 듣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공지사항을 전달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을 읽었는데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을 지목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실 자체가 절대로 여자는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은 아내에 대한 권면이고 남편에 대한 권면은 딱 7절 한 절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남편에게는 딱 한 절의 권면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딱 한 절만 주어지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 전부 다 아내들에게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권면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면에서 연약한 아내에게 더 많은 권면이 주어지는 것이 불합리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각을 바꾸면 사도 베드로가 성경이 여인들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바라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침과 교훈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여인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여인의 위상이 결코 낮지 않다, 열등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베드로가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들의 남편들에 대한 영적 관심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경건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적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존재로 바라봤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가르침의 대상은 주인이었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공적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요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었고 남자였고 그리고 식솔들에게 명령하는 존재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침도 부모에게는 허용되었지만 아이에게는 금해졌고 남편들에게는 허용되었지만 아내들에게는 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이와 같은 많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을 어떤 존재로 바라봤다는 것입니까? 사회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로 바라봤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천지 개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아내들아라고 말하면서 아내들을 지목해서 가르쳤다는 것은 이 여성들이 영적이고 지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유롭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믿는 아내들 안에 역사하면 그들을 통해서 아내들 안에 놀라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놀라운 성품의 변화와 그들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아내의 모습을 목격함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 일의 열매와 결실로서 복음의 대적자였던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사도 베드로가 예견하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7절을 보시면 말씀을 순종치 않는 이 남편이 결국은 아내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기 위해서 믿는 아내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했습니다. 순복하는 자세와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레고로만 시대에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여성의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지위 때문에 여성이 열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내가 왜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고요?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왜 복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중요한 영적 도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주체는 다름 아닌 아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를 지고 있는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지고 있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아내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믿음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날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다구치는 거죠. 핀잔을 주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동일한 복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아내가 거듭나지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남편에게 핀잔을 주면 믿으려고 하다가 그만둬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리고 자신이 견제하고 있는 이 삶의 수준에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남편으로 갖게 만들고 그저 뭐 텔레비나 보고 뭐 컴퓨터나 하고 아이고 사람이 저래가지고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면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남편들이 아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항상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뭐 좀 안다고, 뭐 좀 배웠다고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정보를 듣잖아요. 모든 면에서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남편을 폄하하고 억누르고 그러면서 다고치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순복하라라고 말할 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는 이와 같이는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인가 하면 그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2장 21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번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으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따르셨던 길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신의 사정을,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억울한 길을 참고 견디는 길이었습니다. 악의 횡포 앞에 더 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윽박지르는 길이 아니었고 오히려 약함으로 악의 추함을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무력은 어떻게 정복되는가 하면 더 큰 무력으로 억눌러버리는 게 아니에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혹은 이런저런 민주화 운동들 있죠? 거기 보세요. 미얀마 사태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승려가 총을 든 군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못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본성의 법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앞서 언급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순종하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만 따라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다가 분통 터뜨리는 거예요. 하다가 판을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2장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종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와 태도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앙적 결단 선택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본성으로 하자면 뭘 못하겠습니까? 억누르고 쥐어박는 소리하고 판 엎어버리고 까불면 죽인다 그러고 당신이 그래 나도 그래 그런 방법밖에는 그 사람의 횡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상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25절에 뭐라고 말하죠?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너희가 이제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 이것이 믿지 않는 남편을 은밀하게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략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흠잡을 데 없는 행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말이 없는 생활에 반복되는 습관적 행동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기 아내를 가만 보니까 옛날에는 거칠게 말도 했고 한 말 한마디 하면 지지 않고 두 마디 세 마디 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물론 때로 약간 역정을 내긴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일관된 삶의 자세와 태도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을 남편은 주목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는 말이 없는 행실로 그 영혼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잘 나가다가 짜증내고 잘 나가다가 판을 엎어버리면 그 상황이 진척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상처가 암으로 가는데 딱지를 확 뜯어버리면 다시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픈 이 믿는 아내나 남편들이 뭐 조금 다소 참고 다소 잘하다가 확 터트려버리고 또 좀 잘하다 팍 터트려버리고 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남편과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이었고 그래서 남성 중심으로만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 이전에는 부모가 섬기는 신을 섬겼다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만 되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플루타르크가 이런 관행이 그 당시 문화의 일부였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다 역사적인 기록을 참고한 겁니다. 아내는 자기 자신만의 친구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남편의 친구들이 곧 자신의 친구들이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 최우선은 남편이 모시는 신들이어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아내는 남편이 모시는 신을 섬겨야 하며 다른 미신적 종교들이나 이상한 신앙들에 대해서는 단절해야 된다. 여자가 비밀리에 다른 종교적 의식을 행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신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이 아내가 복음을 믿게 될 때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강요와 협박을 받았을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남편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 없는 행실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둥둥 떠오를 것이다. 그런 말들 듣지 않습니까? 불신 남편들은 믿는 아내가 증가하는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 2절을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행실을 본다고 말하지 아내가 증가하는 복음을 듣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작 불신 남편은 아내 행실을 보려고 하는데 아내는 보여주진 않고 복음만을 전한다면 어떻게 불신 배우자,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가 믿는 배우자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아내는 말 없는 행동으로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을 주께로 인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인들 중에, 직분자들 중에도 이전에 믿지 않았는데, 이전에 믿었지만 아내보다 신앙의 수준이 낮았는데, 아내를 보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는 신앙의 수준이 믿는 아내보다 더 높은 수준에 가 있는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인내, 결단 이런 덕목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 2절에 너희를 두려워하며라고 말했죠. 그죠? 여기 사실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함으로써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참된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종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국면을 소망하면서만 이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온유하고 공손하고 순전해야 됩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아내가 믿지 않는 이유 때문에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아내나 남편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수준이 낮은 배우자를 경멸하고 조소하는 이것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메시지는 역효과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회심한 다음 그들의 배우자에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자고 하지만 배우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배우자는 무엇을 볼까요? 믿는 배우자의 말 없는 행실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순전하지만 뚜렷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일관되게 순복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온유하고도 끈질긴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지 않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는 은밀한 복음 전략, 세 번째는 썩지 않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으로 지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기부인들은 최신 유행과 화려한 장식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죠? 여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발을 쓰고 그야말로 귀걸이, 뭐 팔걸이, 뭐 목걸이 모든 고리들을 다 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질 좋은 옷을 입는 것 그리고 화장을 하는 것은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이 말은 사치를 부려서는 안 된다. 최신 유행만을 따르려고 하는 갈망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 어떤 지장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는 자신의 영혼,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단장하는 일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과 영혼을 풍성하게 장식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썩 받지 않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온유하고 암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령이라는 이 말은 사람의 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사람의 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썩지 않음을 성령의 온유함과 화평함의 특징으로 볼 때 이 심령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속사람을 단정하게 아름답게 꾸며주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한 숨은 사람은 절대로 담당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런 여인들을 찬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보면 성령의 길들여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규모 있고 절제 있고 온유하고 단정한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이런 분들을 찾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더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믿는 아내가 가져야 될 덕목을 온유함과 안정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온유함과 안정함, 안정함을 화평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두 덕목은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대해서 가장 갖기 어려운 태도고, 혹 갖는다 할지라도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태도가 온유함과 안정함입니다. 온유함을 간다는 게 쉽습니까? 조금 뭐 마음에 안 맞는 말을 하고 환경이 좀 어려우면 그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연속극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때로 뭐 아침에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해장국 먹으러 가면 음식점에서 아침 드라마가 나오는데요. 정말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꺼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말마다 짜증, 다구침, 분노 이런 말들이에요. 그냥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모세도 온유했죠. 다윗도 온유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하면 딱 받아칠 수도 있겠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해도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0장에 나타나고 있죠.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두 번의 중대한 실패 경험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부터 사라는 어떻게 대할 수 있죠? 쪼잔하게 말이지 목숨 부지하려고 나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라 그랬지? 무슨 주냐고 네가? 이렇게 다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은 사도 베드로 당시의 시점으로 볼 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끌고 와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한 8, 90년 그때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졌던 성도들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주와 머리로 존중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세상 두쪽 나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면서 머리됨의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소망을 누구에게 뒀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는 아멜과 토굴에 유리방하면서 고통당했던 소아시아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했습니다. 1장 8절과 13절에도 이 소망을 언급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연단할 수 있게 하는 것, 찌질한 남편,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남편에게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대할 수 있게 하는 것, 모두 다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삶의 덕목이요 자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면 필시 불행해져요. 그리고 자기 양에 완벽하게 차는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입의 혀도 때로 씹힙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비유 상징입니다. 다 지나갈 뿐이에요. 부부관계도 해소됩니다. 남녀 질서도 천국 가면 지금처럼 남자가 아내와 가정의 머리가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머리예요.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를 지낸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 다닌 분인데 이분의 아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교회 담임 목회자예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예수는 역사다 혹은 창조세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란노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보였던 삶의 자세와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자세와 태도를 앞서도 말씀드렸죠. 습관적으로 일관되게 보여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성품과 진실성, 그의 온유함,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바뀐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유명하다라고 말하는 신학자, 심리학자, 과학자를 다 찾아다니면서 과연 성경이 맞는가? 이분이 기자니까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설계되었다는 이런 내용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글을 썼는가?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성품과 진실성과 그녀의 자신감의 근본적 변화에 깜짝 놀랄 정도로 기뻤고 매료되었다. 결국 나는 아내의 태도에 일어난 미묘하면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내고 싶어져서 기독교를 둘러싼 여러 사실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책에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근데 리스트 로벨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말 없는 행실, 속사람의 아름다움, 일관된 순복의 자세, 그것을 보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제가 남편들에게 권면을 그래서 늘 하지요. 남편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남편을 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남편을 보면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털 모자라가지고 아내들이 아,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는데 좀 더 경건하면 좋겠는데 좀 더 가정 안에서 규모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털 못 믿어가지고 여보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권면을 해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바로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에 하는 그 일이 그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순복하는 자세, 속사람의 아름다움, 이런 자세, 이런 것들 일관되게 여러분들이 견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믿지 않는 남편들, 또 믿지 않는 배우자들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앞서는 제가 매력 있는 아내, 제가 오늘 제목이 매력 있는 아내죠, 그죠? 그 매력은 어떤 매력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죠, 그죠? 그게 매력 있는 거예요. 뭐 얼굴 생김새가 매력 있게 생겨서 매력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남편이 도움이 되는 남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에도 보니까 흥미롭게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라고 말했는데 역시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믿는 아내들이 하인하고 같이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앞서 믿는 아내들이 보여준 모범과 같이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서 2장 21절부터 25절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남편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은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동거하라. 이 말은 단지 주거 공간을 공유하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주거 공간을 공유해야 돼요. 성경 그 사실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한 방을 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만모니즘에 쩌든 남편들이 돈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는 경우 없지 않습니다. 좀 덜 벌고 가정 안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일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남편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아내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쉽게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줘도 좋은 남편이 아니고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음식 사 먹는 데 있나요? 요즘 너무 잘 먹어서 문제죠. 할 수만 있으면 가족들끼리 친밀하게 영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도란도란 모여 앉아가지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도 하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염려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들 없지 않습니다. 제발 스마트폰, 컴퓨터, TV 좀 그만하십시오. 게임 그만하세요. 그게 뭐 우리 영혼에 무슨 큰 기쁨이 있습니까? 기사 검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때로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든지 아니면 혹은 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한 3일 정도 있으면요. 너무 편해요. 카톡 그러고 뭐 연락 오고 전화 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내와 자녀들과 대화하십시오. 여기 동거라는 이 말에는 이런 정서적 유대감을 함께 누려야 된다. 유대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성적인 의미도 함축하는 말입니다. 동거한다는 말이.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와 동거하지 않았죠. 자녀 낳을 때까지.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한 방에서 지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이혼의 사유, 뭐 연인들, 뭐 때로는 뭐 6개월, 8개월, 만 2년 살다가 이혼하는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러면서 뭐 신중하게 결정했다 그러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성격 차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격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부부간의 성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가장 선한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저도 한때 제 아내와 한 달 방을 따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기침을 하도 해서 저는 새벽기도 가야 되고 그래서 아내가 저쪽 건너방에서 자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제법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물리적 공간 안에 함께 있지 않으냐면 심정적으로도 매우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아내와 동거하되 어떻게 동거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로 여성성에 대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미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에 더 연약한 그릇이오라는 이 말, 이 말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한 생체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실제로 남자보다 힘이 약합니다. 물론 어떤 여자들은 특정 남자보다 힘이 센 여자들 있습니다. 요즘에 뭐 격투기하는 여자들도 있더만요. 저희 같은 사람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약합니다. 남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동거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배려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아내를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남편에게는 복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성에 대한 지식도 지식인데요. 여성으로서의 아내에 대한 특별한 지식, 개체로서의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세상 모든 여성들의 성향을 다 이해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그렇다라는 정도는 저도 가지고 여성도님들 대해야 되겠지만 개체적으로 다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걸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는 항상 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말을 걸고 진심으로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리 참 박네요. 슈퍼문이니까. 이번 수요일날 슈퍼문. 8시 몇 분부터 슈퍼문 뜬다 그러더라고요. 수요 기도 때문에 못 보겠는데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전혀 안에 그 마음에 있는 말을 듣지 못하면 동거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어떤 남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아내에게 잘해줄 수 있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면 가운데서 느끼는 감정과 정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섭섭하면 사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섭섭하고 나로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됐어요 뭐. 왜 그런데 뭐 됐다니까 뭐. 뭐가 되기는 돼요. 질지. 예? 뭐가 됐나요 이게.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툭툭 쳐 박는 소리는 하고. 세상 남편들은 아내의 맞춤형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의 음성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아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항상 주목해야 돼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동거하되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라는 뜻이겠죠. 실천적 지침은 이런 면에서 배려와 존중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반드시 가르쳐야 될 덕목이 뭐냐면 배려와 존중이에요. 우리 기도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실력, 지식, 힘, 그것은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를 보물 대하듯이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성적 기질이 아닙니다. 세심함과 사려 깊음과 배리심이에요. 다정함과 온유함이에요. 아내는 그걸 남편에게 원합니다. 따라서 오만하고 사려 깊지 못한 방식으로 윽박 지르거나 결정을 내리면서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아내의 성숙한 통찰력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누고 그 다음에 합의해서 어떤 결정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모습을 남편이 일관되게 보이면 종의 리더십을 보이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아내는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상호작용이죠.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이렇게 어린 양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비틀어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는데 성숙하게 받아내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순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존귀 여겨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관계성 안에서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상처 주고 아내를 학대하면서 무릎을 꿇고 진심을 토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외식이요. 위선일 뿐입니다. 믿는 아내가 불신 가정 속에서 남편을 대할 때 해야 되는 수고에 비하면 믿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해야 되는 수고는 가볍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경우는 더 힘들 수 있고 덜 힘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자세와 태도를 끝까지 견제하시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고생한다. 얼마나 우리가 힘드냐.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흙으로 돌아갈 인생, 그저 뭐 살다가 아둥바둥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참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늘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서로 돌아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희생적으로 값없이 거룩하게 영원토록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여보 하늘만큼 땅만큼 영원히 사랑해.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 아내도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 사랑에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남편이라면 도움이 되는 남편이 되시고 아내라면 매력 있는 아내가 되십시오. 만약에 이도 저도 아니면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새기시고 실천하세요. 그런 말씀이야 훌륭한 사람이나 실천하지 뭐 우리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하겠나.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시간 다 보내시겠어요? 나이 60, 70 다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핑계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세워보시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82살에 돌아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22년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22년, 21년, 20년 이렇게 샌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죽어가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계수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누구보다도 남편과 아내에게 보여주고 실천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실천적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확연한 계시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깊숙이 받아들여서 우리 영혼으로 체득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과 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함께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진정한 가정, 참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복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일 때마다 경험하는 우리 현상교회 가정들 또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십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서 은밀한 복음 전략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남편에게 잘 대해서 그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수준이 갖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폄하하거나 조소하는 어리석은 남편 되지 않게 하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마음을 낮추고 허리를 낮추어서 함께 믿음의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숙한 남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드린 이 귀한 헌물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잘 사용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한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322장 고린도전서